환경의 압박. 죄만 압력이 있고 필요만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또한 압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가 이 땅에서 압력을 거쳐서 좋은 생활을 갖게 하고자 하십니다. 믿는 이의 환경 중에는 많은 순조롭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때는 집안 식구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밖의 친구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혹 그들이 개업한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불경기로 사업자본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 동료가 그를 따돌리거나 다른 사람이 그를 반대하고 오해하며 혹은 그의 가정 형편이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들이 얻은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비록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가 압박을 받은 후에야 그는 중생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그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외적인 환경의 압박은 모두 이 거듭난 생명의 실제와 이 거듭난 생명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신 것은 만일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의 능력은 오히려 외적인 압박이 있을 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한 가지 일에 부딪힐 때 당신은 마음을 찌르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남몰래 울며 스스로 위안할 길이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만일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큰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외적인 압박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님의 생명의 실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같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결코 통과할 수 없으며 외적인 압력에 의해 눌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으므로 속에 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압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압박을 받을 때가 바로 승리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압박은 그 속에 있는 중생의 생명을 밝히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전에 영문으로 된 당신은 가스 기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전도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시는 모두 가스등을 사용합니다. 가스 공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한 번은 그가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가스 사용자들은 자주 편지하여 그와는 상관없는 많은 일들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가 영업사항 거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후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한 공원이 와서 오늘 공장 기계가 모두 멈추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모르겠으니 당신이 지금 가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수사해 보니 기계가 고장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스 솥 위에 문이 고장나서 압력이 생기지 않아 증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공장의 모든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너는 가스 기기가 되어야 한다 라는 작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후에 말하기를 옛날에는 당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 가스 기기가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는 또 회전문이 좋지 않으면 압력이 없어지게 되고 압력이 없으면 도시 전체의 등이 모두 켜지지 않게 된다. 결국 압력은 모든 도시의 등이 환히 켜지게 하므로 나는 압력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가스기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여, 한 사람의 생명의 능력은 결코 그가 받은 압력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결혼하는 날 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큰아버지는 본래 그를 위해 은행에 한 직위를 준비해 놓았었는데 그가 조상에게 절하지 않자 그 직위를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위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의 내면에 참으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자 하는데 아무리 밀어내도 내가 여전히 굳게 서 있다면 이것은 내 안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외면적으로 미는 압력은 내면의 능력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외적인 압박이 얼마인가에 따라 내면에서 나타나는 능력도 그만큼 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이 있다고 말할 뿐 아니라 부활의 원칙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한 많은 교훈은 부활의 큰 능력을 아는 것이 부활의 원칙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일 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부활의 원칙은 부활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본래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이 사셨으며 후에 사람에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천연적인 면에서 그분은 죽으셨고 또한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 묶는 권세가 그분 몸에서는 권력을 갖지 못했으며 그분 안에는 죽음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거치셨고 의연히 살아나셨으며 죽음에 의해 만진바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원칙은 죽음을 거쳐서 의연히 사는 것입니다. 만일 한 형제가 천연적으로 정말 잘 참아내고 온유하며 인자하다면 이것은 그의 천연적인 장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친구, 친척, 동료 등이 그를 압박하고 찌르고 속이고 다치게 하여 그가 결국 참을 수 없게 되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때야 비로소 그는 천연적인 데에서 나온 모든 것은 가장 큰 시련인 죽음을 통과하여 결국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때 그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인내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내를 내 몸에서 나타내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기묘하게도 각양각색의 죽음 속에서 여전히 인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거치고서도 의연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천연적인 것은 죽음을 거칠 때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죽음을 거치지만 오히려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무엇이 혈기에 속한 것이며 무엇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지를 모르고 무엇이 옛것이고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를 모르며 무엇이 천연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활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 당신에게 임하게 하여 도대체 무엇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으며 무엇이 죽음을 통과할 수 없는지를 당신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후에야 당신은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압박이 당신에게 임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당신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나의 능력은 이미 고갈되었으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당신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압력이 그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당신이 압박을 받게 하십니다. 그때의 압력은 당신이 부르짖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내가 날마다 더 깊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큰 능력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생의 목적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더욱더 그분의 부활의 큰 능력을 알도록 힘을 다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환경과 그의 생명입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그 내면에는 참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압박은 단지 그 내면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환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배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상점에서 일을 하든 혹은 다른 일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안배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환경이 순조롭든 순조롭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만 그가 그의 환경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훈련하여 우리가 부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연히 그는 더욱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생명이 더 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에게 더 큰 압박이 있다는 것이며 그가 그의 몸에 임한 모든 압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단지 그가 그의 압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석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보존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죽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부활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이 적기를 바라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것일 뿐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원래 열 사람의 조롱을 참을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열 사람 이상의 시험을 주시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열한 사람의 압박을 주십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 주여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신 것은 당신 자신의 능력과 당신의 천연적인 인내와 혈기에서 나온 선량함으로는 더 이상 지탱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압박을 통해 당신이 다만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나는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으니 당신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단지 열 사람의 압박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무 사람의 압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보게 되며 그럴 때 비로소 새롭고도 더욱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박이 크면 클수록 당신의 능력도 더욱 커집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무력한 것은 당신이 아직 압박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박이 이르기를 기다려 하나님을 앙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신에게 방법이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이럴 때 당신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압박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압박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통과하면서 당신의 능력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천연적인 것을 보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부활한 것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연적인 것이 죽음을 거쳐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천연적인 것을 고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생명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파쇄하신 후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으며 나는 단지 죽은 시체와 같아서 당신 앞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이것이 생명과 능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만일 당신이 많은 압박을 만난다면 압박이고 능력이며 압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압박이 더욱 많아지면 당신의 능력도 더욱 많아지게 되고 또한 그러한 압력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더욱더 큰 능력을 얻게 합니다. 일의 압박. 많은 하나님의 일 또한 반드시 압박을 통과해야 하며 그런 후에야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체험이 있거나 심지어 이러한 체험을 갈망하는 일꾼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충성된 자라면 이전에 이미 이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체험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당신은 반드시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는 일을 완전히 죽음만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죽음만으로 이끌어 이를 거치게 하심으로 부활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아주 흥황하고 일이 순조로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때를 보내고 나면 사역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이 멈추는 상황이 있을 뿐 아니라 모두가 냉담해지고 죽어버린 것 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당신은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정말 낙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고 일의 각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밝은 빛을 주시어 당신의 마음을 감찰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럴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일이 순조롭고 흥황할 때에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압박을 받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일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 자신의 성분이 내면에 섞여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릇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것이 진실로 고통스러운 체험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이 다 쇠퇴하고 죽어버렸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이러한 압박을 받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께 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믿는 이들이 모두 죽어갑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전의 능력으로는 현재의 환경을 지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전의 체험으로는 현재의 요구를 채우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에게 일이 발전할 때 당신에게 자족함과 자만심이 있었고 은밀히 영적인 교만이 있었으며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일들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일은 죽음을 거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럴 때 당신의 일이 압력을 받는 것이 당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모세는 할례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할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 속에서 육체를 섞이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형제가 다 흩어지는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역과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모두 무너뜨려도 좋고 일이 모두 망쳐져도 좋으며 다만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죽음을 거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을 다루실 때 첫째 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새롭고도 분명하게 일의 부담을 다시 당신에게 위임하십니다. 이것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의 일은 당신 자신의 것이며 당신 자신이 흥미있어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며 흥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모든 것을 얻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흑암과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구하게 됩니다. 당신은 압박을 받고 하나님께 그분의 일을 부흥시키기를 구합니다. 오래지 않아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 흥황하던 상황이 다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이 당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참으로 분명하게 봅니다. 이러한 압박은 당신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어 일하게 합니다. 본래 당신이 일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죽음으로 이끄심으로 부활로 변형시키셨으며 이후로는 어떤 것도 그분의 일에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의 손안에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일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참으로 큰 압박을 면하기가 어렵고 하루도 좋은 날을 지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형제에게 상하이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편안했는지 혹은 시험은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형제는 웃으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치고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받은 압박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압력의 양이 크면 클수록 내면에는 더욱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내리누르는 압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끓는 물을 파는 가게의 증기 같아서 작은 차로 가까운 거리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2년 동안의 압박이 곧 능력의 조력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 체험이 있다면 나의 모든 능력이 다 압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때의 능력도 모두 압박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압박이 어떠한 압박이었으며 사도들이 세상에서 받은 압박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중히 쓰신 모든 사람이 받은 압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압박. 현재 많은 믿는이들이 사탄의 압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환경과 생명 가운데서 원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믿는 이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많은 불안한 생각이 있으며 왜 환경 중에 평안치 않은 일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또 어떤 것은 원수가 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집중할 수 없는 분방한 사념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내게 말하러 왔습니다. 나는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당신 자신에게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에는 두 가지 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에게서가 아니면 원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원수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만일 당신 자신의 생각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그에게 당신은 정말 이러한 일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이미 당신 대신 다 생각해 놓고서 이 생각을 당신에게 넣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큰 원칙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가 이미 당신 대신 다 생각해 놓고서 이 사상을 당신 생각 속에 넣은 것인가? 무릇 당신 자신이 생각한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원수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는 나는 이제껏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당신에게 준 사상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왕래하는 것에 대해 정중히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원수에 대해 예의 바르게 대했던 첫 번째 사람은 죄를 세상에 가져온 하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마땅히 원수와 이치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원수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은 원수가 소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며느리는 원수가 자신에게 한두 가지 생각을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예석하게도 많은 며느리의 사상은 완전히 원수가 그들 대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사탄의 생각하는 기계가 되어 원수에게 사용됨으로써 그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며느리는 전혀 자신의 생각을 관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다스리기를 배울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질병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질병이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긴 결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아마 많은 질병은 또한 원수가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욥의 독창은 원수가 준 것이지 결코 욥이 위생을 지키지 않아 오염되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병이 원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병은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환경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집이 무너져 그의 자식들이 깔려 죽고 갑자기 소들을 사람에게 빼앗기고 양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살라져 버린 것이 어찌 모두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원수가 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일들은 실로 원수의 압박입니다. 그러나 예석하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불분명하게 지나가게 하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 번은 몇몇 형제가 열차 속에서 전도지를 뿌리다가 우연히 한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본래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나는 장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순탄치 않은 불행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나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으며 내게는 나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기차를 탄 것은 어느 곳에 가서 자살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이것이 원수가 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요 몇 년 동안 만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가 몰래 당신을 위해 안배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니 이것은 정말 어떤 자가 내 배후에서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한 손이 장기판 뒤에서 장기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나의 친구는 그에게 그것은 원수가 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와 함께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갔고 얼마 후 그는 형제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나는 집에 돌아간 후 날마다 원수를 대적했으며 무릇 원수가 한 일을 원치 않고 거절하고 대적함으로써 지금 모든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출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주의하는 것은 사람이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수가 당신에게 한두 가지 생각을 주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온 존재, 가정, 환경 등을 모두 엉망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압박을 받았지만 결코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압력을 이용하여 당신의 대적하는 능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어서 대적할 그때 당신은 출로를 얻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저항할 능력이 없지만 압박을 받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내면에서 한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로 대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결코 이러한 압박이 쓸모없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며 도리어 우리는 압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은 능력을 낳고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안다면 압력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압력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대적하는 능력도 커질 것입니다.